지금 한국 교회는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정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가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미래가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이 절정을 이루는 그 순간에 그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어디 있느냐면 다음 세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양정교회가 추구하는 모토는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 아닙니까?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 말씀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설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데? 뭐 내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관련이 없는데, 아니 뭐 그게 뭐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설교이지만 우리 양정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공동체이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봅니다. 정말 우리 양정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전승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그 첫째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교인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인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교회. 단순히 교육교의 교사들만이 아이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역량을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지 못하면 교회도 부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좋은 성전 지었으니까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하면 몇 년이나 갈 수 있을까요? 한 10년 갈 수 있을까요? 길어야 20년 갈까요? 그럼 그 뒤는요? 그 뒤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양정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교육교의 교사들을 영적인 교사답게 인정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 교육교의 아이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영적 권위를 얼마나 인정해 드리고 있는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교육계의 교사가 부족하다고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근히 어려운 그 형편에 그 없는 교사들로 근근히 교육교회를 유지하고 가는데도 매년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내년도는 교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교회의 미래를 정말 생각하는 건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신앙적 개성을 꿈꾸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다 그만두면 그러면 누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또 가르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사가 신바람 나야 우리 자녀들이 신바람이 나고, 교사가 은혜가 넘쳐야 우리 자녀들이 은혜가 넘치고, 교사가 정말 행복해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다들 교사 안 하겠다고. 물론 이해는 가요. 우리 교회가 교육의 교사들을 인정을 안 해요. 높여주지 않아요. 존경해드리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영적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지쳐서 내년들은 다 안 하겠다고 말해요. 도대체 누가 아이들을 지도하게 될지 심히 걱정이에요. 세 번째는, 다음 세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영적인 방법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결코 다음 세대의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고 놀이공원 가면 아이들이 부흥합니까? 아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잠시 잠깐은 기쁠 수 있어도 그것이 아이들의 부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부흥은 영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자 사준다고 치킨 사준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잠깐은 기쁠 수 있어도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저는 양정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말 비전을 한번 세워봅니다. 중요한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합니다. 정말 제가 꿈꾸고 있는, 제가 그리고 있는, 정말 우리 양정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비전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통합예배입니다.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 그동안 우리 교회는 3세대 예배, 간세대 예배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들여오면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여기에 이익점이 뭔지, 유익한 점이 뭔지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전 세대가 함께하는 통합 예배를 저는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통합 예배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들 아닙니까? 우리 교육교에 속해 있는 어린 자녀들은 정말 가정의 미래이고 교회의 미래이고 국가의 미래인 자녀, 미래의 주인공들인 자녀 아닙니까? 교육학적으로 말하기를 12세, 만 12세 되기 이전에 뇌의 형성은 다 끝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시기예요. 제가 통합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담임 목사의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신앙적 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그 신앙적 틀을 형성하지 않고 그냥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면 나중에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돼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마귀보다 앞서야 한다. 마귀가 나쁜 습관을 심어주기 전에 먼저 좋은 습관을 가르쳐라. 마귀가 나쁜 생각을 자녀에게 심기 전에 먼저 좋은 생각을 넣어주라. 마귀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라. 내버려 두면요, 우리 자녀들을 내버려 두면 마귀가 나쁜 습관을 들이고 나쁜 생각을 넣어요. 그래서 나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이야기하기는 마귀가 일하기 전에 먼저 일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한 여인이, 두 살 된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이 오늘 랍비를 찾아왔어요. 랍비를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가 태어나면 몇 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까? 몇 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면 제대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랍비가 이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아이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두 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2년이나 늦었습니다. 신앙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통합예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결정적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서별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경건성이 약화된 또래 문화에 익숙해집니다. 아이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영적인 도전이나 영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적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통합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선 첫째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장로님들 기도할 때 기도의 영성을 느끼게 되고, 곁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배는 저렇게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구나. 예배는 그렇게 움직이고 싶고 핸드폰 하고 싶은데도 참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또래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내버려 두면 아이들의 예배의 태도는 다 망가집니다. 경건성은 심히 약화됩니다. 경건성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는 멤버십의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이 씨앗, 새싹, 자람, 드림, 파워, 다운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이 안에 화평홀에 들어오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웃사이드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뭔지 모르는 벽이 생긴다는 거예요. 양정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양정교회 교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게 돼요.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이 벽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이렇게 성장하게 내버려 두면 아예 간격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예배를 드립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는 교역자의 수급 문제입니다. 제가 나온 장로회 신학대학은 최근에 항상 매년마다 2,000명 가까이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30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6개 신학대학원은 다 미달입니다. 심각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누가 책임져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교역자 청빙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한 통 내 이력서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통합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서둘러서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해서 가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전도사님들은 자주 바뀌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학생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임사역 나가면 또 바뀔 수밖에 없고, 자주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의 강조점이 다르다 보면 아이들은 더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헷갈리는 겁니다. 교육전사님들마다 강조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예배를 들게 되면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있는 영성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제가 통합예배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데이터를 찾다 보니 새 가족들, 특별히 자녀를 둔 새 가족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영적 지도를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2022년도부터 저 바람 같아서는 전적으로 다 교육교회가 다 참여했기를 바랬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 양보하고 한 달에 한 번 참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이 차지 않습니다. 양정교회 바뀌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예배는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전은 뭐냐면 위드 처치 주중 하루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정이 살아야지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교회가 힘을 잃으면 세상도 힘을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 힘을 잃으면 교회도 힘을 잃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기를 꿈꾸면서 참여하는 교회가 되는 것.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신앙의 대입기를 강조하는 교회. 온 가족들이 주일 설교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공유하면서 부모가 신앙의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부모보다 더 좋은 교사가 없음을 알아 부모를 교사로 세워서 다음 세대를 함께 양육하게 만드는 교회. 가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곁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계의 교사로 헌신해서, 그래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할 때에 내 자녀들도 그 사랑으로 돌보는 그 교사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아십니까? 이 밀레가 1814년도에 태어났던 사람인데요. 1800년대는 정말 굶주림, 가난, 기근으로 심각한 어려운 공황 상태에 있던 시기입니다. 그림에서 말해주듯이 허허 벌판에 하루 종일 일해도 저 한 바구니의 감자만 수확할 정도로 정말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나서 하루의 마감을 두 부부가 서로 마주보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으로 남습니다. 물론 이 그림 속에 담겨진 비화를 알면 또 마음이 좀 새로워지기도 해요. 사실은 저 두 부부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바구니 속에는 두 부부의 아기가 시체로 누워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굶주림으로 버티다 못해서 병들어 죽은 아이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이 너무 흉악하니까 좀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감자로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얘기예요. 아마 이 안종이라는 그림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저 그림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받고 싶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혹 실패했을지라도 혹 가난이 있을지라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항상 변함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탁월한 통로가 뭐냐?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정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정교회는 코로나가 계속 시작될 쯤부터 시작해서 위드처치 가정예배, 주중하루 가정예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참여하는 가정은 10가정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정예배가 너무도 중요한데 가정예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각자 자기 방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시간 보내지 가족들이 둘러앉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말씀 한 줄 읽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그 영적인 권위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 어떤 점들이 유익하느냐? 아이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역시 부모의 고민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가정예배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고 가족 간의 대화를 할 수 있고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다 하는 그런 표가 있으십니까? 신앙적 분위기가 흘러넘칩니까?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자녀와 함께 기도를,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자녀와 함께 성경을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다만 한 절이라도 같이 읽고 같이 나누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 축복하세요.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자녀와 함께 기도를 하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엄청난 변화를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은 영 리더를 위한 성품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언제쯤 해야 되나. 그런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30주 과정으로 성품 교육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영적 리더로 세우는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희망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제가 직접 30주간 말씀 교육을 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인격과 인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비전과 꿈을 꾸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되묻고 그래서 함께 신앙적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가 직접 멘토링을 통해서 좋은 성품을 갖춘 영적 리더로 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혜는 뭐냐면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은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제가 벌써 유럽 그 비전 트립, 영리도 비전 트립을 벌써 계획을 세웠고 숙소와 뭐 일정과 모든 것을 컨택을 다 끝냈었어요. 그래 가기만 하면 됐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다 취소가 되었지요.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이 훈련받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리도 비전 트립을 떠나서 그래서 다녀오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정교회 가운데 성장한 아이들 가운데 국회의원도 나오고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끝까지 드러내는 자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내 자녀는 없는데 내 자녀 없으니까 나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 생각하는 것은 옹졸한 신앙인입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후손의 문제다. 다음 세대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개인적 신앙을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즉 다음 세대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양정교회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 다 크게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분명한 축복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대로 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부흥 아닙니까? 이것이 부흥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이 뭐래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거지요. 여기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있지요.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한 최고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 부모만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돼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가르쳐라.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을, 주의 종들을 존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목사님들을 존중하는 말을 하십시오. 제가 몇 번을 들었는데 서목사, 서목사. 제가 옆에 있는데도 서목사, 서목사. 그러지 마세요. 주의 종입니다. 서목사, 서목사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우리 서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목회자를 존중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목사를 우습게 여기면 서목사, 서목사 하대하면 자녀들은 역시 부목사님을 그렇게 무시합니다. 중요합니다. 목사님을 존중할 때 자녀들도 그렇게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티 대제가 그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쓰고 있는 왕관을 벗어 내려놓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만큼 말씀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기를 원했던 거죠.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왕관을 벗어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시험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눌 때마다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 너무 좋지 않았니?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들어봐봐. 내가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야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두 번째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나만 듣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요. 들은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태도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만 들으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하여 주리라 하는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것이 우리 양적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지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을, 그 복을 받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얘기하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인격이 머물고 있는 자리예요.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인격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을 새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래요. 여러분 특히 여기 새긴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새긴다. 우리가 흔히 도장을 판다라는 말 하죠. 도장을 판다. 여기 새긴다라는 말과 도장을 판다 할 때 판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도장을 팔 때 몇 번만 사용하기 위해서 도장을 파진 않습니다.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도장을 파죠.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도장을 깊이 파죠. 깊이 파요. 왜냐하면 얕게 파면 어떻게 해요? 얼마 못 가서 닳아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새기고 새겨서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서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십시오.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이 일들을 여러분들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새겨야 되느냐? 무엇을 새겨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첫 번째로 반드시 암송하게 시키는 문장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 이 단어요. 이 단어를, 문장을 암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요. 정체성, 그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기 쉐마, 들으라, 들으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과 방향은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우왕좌왕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망망대해의 노인 가운데의 노인 다음 세대들에게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가정의 일이니까 가정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 줘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는 아예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양정교회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얘기하면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혹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는, 당연히 기회가 있을 때는 당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만, 혹 기회가 없을 때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스완안이라는 단어를, 스완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찌른다라는 거예요. 찌른다, 뾰족하게 날을 세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뾰족하게 날을 세운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극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서 가장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칼을 갈 때 왜 갑니까? 칼을 갈 때 왜 갈죠? 날 세우기 위해서 칼을 죠. 왜 날을 세웁니까? 위험하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날을 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날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 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날을 세우는 거예요. 양정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려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들이 우리 양정교회의 자녀들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꿈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죠. 부지런히요. 부지런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잘 사용되기 위한 도구가 되는 일에 부지런하셨습니까? 혹시 내팽개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아니, 교육계 교사들이 다 있는데 저 교사들이 하는 거지 뭐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다 내팽개치지 않았습니까?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는 다음 시대와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거 있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힘껏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부지런히 세워가야 합니다. 이 명령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뤄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교회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에 실패하여 침체 일로에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머리로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음을 알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새롭게 일으킬 만한 뾰족한 대안이 없기에 더욱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정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현장에 계신 교육계 교사들의 영적 권위를 귀하게 인정해 드리게 하시며 아무리 급해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영적인 방법으로만 세워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부지런히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양정교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공동체로서 가족과 같은 교회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힘을 합쳐 주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좋은 영향력을 심어 놓으면 다음 세대를 거쳐가면서 열매를 보게 될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힘을 쥐어주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른 세대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신실하게 지켜 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개인의 신앙의 차원을 떠나 공동체적으로 힘을 합쳐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양정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 신앙의 계승을 아름답게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